요즘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수렁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점이 되니까 목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어쩔 수 없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 11절 가서 보니까 목사는 목사 겸 교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 겸 교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목사, 감독의 이런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처럼 국가적인 이런 비상사태,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캄캄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서는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목사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그냥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니면 요즘 세상의 화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반역하는 거야. 반역, 배신,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등 뒤에다가 칼을 꽂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도 그 일이 너무 좋다고 낄낄낄낄대고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그냥 오락같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올바르게 국가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세태를 보면서, 또 이번에 비상사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들이, 군인이든 뭐 하여튼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을까? 역사의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런 그 확신, 이런 것이 없을까? 사도행전 13장 36절 가서 보면 다윗은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국가의 시민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국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국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때, 반역의 때, 이런 반란이 일어난 이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그 삶, 이런 걸 통해서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기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의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했고, 너무너무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시편 42편 말씀, 사슴이 물 많은 그런 그 시내를 찾는 것 같이 내 혼이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윗의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3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울면서 지은 것이 시편 3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목사는 이런 국가적 위기 또 목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 거기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개인적인 그런 위기가 오게 될 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 때가 이렇게 되니까 목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척결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지 두루뭉술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해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뭘 중보기도 하냐고 뭐를 영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자간 목사는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자. 뭘 위해서 기도하냐는 말이야. 뭐를 위해서? 종북 주사파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비겁하게 굴면 안 되는 거다, 목사가. 남왕국 유다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서 거기 금으로 칠해놓은 모든 게 다 흘러내리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바빌론 군사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유다 사람들이 보게 돼요. 자, 유다 패망의 원인이 뭐냐? 유다 패망의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가서 보면 5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파수꾼들은 유다 백성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경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목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말 못하는 이런 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제가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눈먼 개라고 여기 얘기하니까 눈먼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상처받는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붕괴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구역에서 자기 교회에서 그냥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실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는 신학시대 목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지금도 위기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위기의 시대에 경고의 나팔, 회개의 나팔, 위로의 나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나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신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나팔. 이 나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다. 진정한 목사예요. 이번 대한민국의 싸움, 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저 위쪽에다가 헌납하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충돌입니다. 충돌이에요. 그 대통령이 25분 동안 정말 진지하게 담화문을 발표하잖아요. 하나하나 소상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가 어느 정도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가. 이대로 두면 국가가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그 심정이 안 느껴져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걸 듣고도 낄낄낄낄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탄핵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더욱이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근간이 선거, 공정한 선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방장관하고만 의논해서 말 그대로 몸을 바쳐갖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자, 전철이 들어옵니다. 전차가 어떤 사람이 저 밑에 철로에 떨어졌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내면 전 신문에 뭐라 그래요? 의인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이 사회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5천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2년 3년 있다가 그냥 물러나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나요 대통령이. 근데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5천만의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험을 하고 그것도 이게 무슨 내란 행위예요. 대통령에게 헌법이 준 이와 같은 통치 행위, 이 통치 행위를 법대로 집행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이 지금 나타났는데 목사들도 다 도망가고 나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어제 밤에 탄핵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끝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 아니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고서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게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해서 자기가 한번 왕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그런 시도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단을 하시잖아요. 이 압살롬을. 그 아버지는 살려두라고 이렇게 장군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청년 압살롬은 좀 살려둬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들의 마음, 특히 요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작동을 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찔러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을. 자, 이와 같은 그 성경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전 드라마를 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 그래서 목사가 오늘 여기 에스기에 나와 있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반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반전을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전을 주시고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 무슨 문제로 꼬여있든지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반역자 하만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심판,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반전의 하나님. 오늘 제가 오후에 선포하는 말씀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삶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악인들의 계획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놓으실 거다. 드라마틱하게. 에스더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10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옛날에 바빌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라고 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원래 크세르 크세스 1세다. 역사,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랬어요. 그가 다스리는 이런 때에 에스더기의 모든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BC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 살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스룹바벨이라고 한 이런 사람이 인도를 받고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우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느 면에서 관용 정책을 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법적인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지만 여전히 소수민족이고,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그냥 누구라도 나타나서 그냥 죽이면은 온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위험한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존재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스룹바벨과 그 일행이 이제 돌아가서 20년 뒤에 BC 51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놨습니다. 성전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정말 볼품없는,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없는 그런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볼품이 없어도 내가 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학계 스가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돌아간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 해가 BC 515년인데 이 515년에 에스더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기 10장인데 10장을 요약을 하면 고레스의 손자인 아하수에로 이 왕이 전 페르시아를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때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왕이 명하는 명령 그걸 따르지 아니하다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돼서 즉위하는 그런 내용이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에스더기 가서 보면 1장, 2장 그렇게 돼 있고 2장의 끝에 21절부터 23절에 반전 드라마가 생기는 그런 요소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개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르드개가 왕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앞으로 일어날 그 반전 드라마, 그 반전 드라마의 모티브가 요한에 이제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면 반역을 일으키냐. 3장에 가서 보면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하는데 유독 모르드개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내가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이번에 모르드개를 죽이고 어떻게 모르드개만 죽일 수 있냐.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다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실행 이런 내용이 3장에서 1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부르라고 하는 그런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생겨나는 이런 내용이 이 에스더기 10장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10장의 이야기 속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배신자 반역자와 에스더와 모르드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둘러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3장 1절에 가면 이제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을 가리켜 성경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각 사람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 시대에 사무엘기상 15장 8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온 땅에서 소멸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족성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해서 올라올 때 저 뒤에 약하고 좀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저 뒤에 누가 나타나요?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약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노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주고 이제 사울이 왕권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나라가 굳건하게 되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그거 지키질 않습니다. 좋은 짐승 다 남기고 아말렉 족속의 왕인 이름이 누구냐? 아각인데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거기서 사울의 눈앞에서 죽이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아각이 죽고 그 아각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이제 살다가 지금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으로 지금 등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 조상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모르드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아주 철저히 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짜지요.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왕은 하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이제 신임하게 되고 이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됩니다. 아, 이래서 큰 권세를 차지했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개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개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모르드개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온 천하에서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게 됐냐? 모르드개의 신앙적 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적인 결단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그와 같은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지 뭐 하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적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만의 교만이 이제 자극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바라만 보고 나한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왕에게 뇌물, 큰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완전히 멸절시켜도 좋다는 이런 명령을 받은 내용이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만의 반역 시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좌절될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성공이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고 다 이렇게 되고 재림의 때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단순히 모르드개 한 사람 아니면 유대인 이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그 당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을 때 그 제비의 이름, 제비 뽑는 그거를 부르라고 불렀어요. 부르. 그래서 그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에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라는 왕의 칙령이 공포가 됐다. 그게 에스더 3장 7절,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개가 들은 거예요. 4장으로 가서 보면. 그래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비통하게 울부짖고 왕 앞에 가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왕 앞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왕비 에스더밖에 없다. 에스더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왕에게 접근해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왕에게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으니까 에스더에게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그냥 직접 나가면 왕이 나를 죽이러 왔나 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한 가지 법은 그를 죽이는 거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쑥 나타나면 그러면 왕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으로 된 홀, 골이라고 하는 거, 셉터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막대기를 내밀어야 그래야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 지금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르드개가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혼자, 그렇죠?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는 왕비로 남아있으니까, 왕궁에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잠잠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해방과 구출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 다시 말해 왕비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정말 멸절의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그러면 금식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산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같이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끝에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거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모르드개가 뭐라 그래? 이와 같은 때,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뭐 깊이 생각해 봐라. 이 마음을, 말을 마음에 생기고 자신의 모든 안위를 내려놓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선택을 하는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그녀의 행동은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깊이, 순종,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예, 섭리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위기의 때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은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합당한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개처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이게 가르쳐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곧장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에 대해 몸을 던져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용기, 결단력, 애국심 이런 거 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이런 탄핵 재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정하게 잘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 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지고 있는 그런 책임입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책무. 하나님이 주신 단순히 사람의 제가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를 보여주세요. 에스더기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기는 10장인데 10장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반전 섭리가 아주 아름답게 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하는데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왕하고 하만만 자기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정말 이 왕하고 나하고 둘이 초대를 받았으니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 다음에는 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하만의 음모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가서 보니까 왕이 그 밤에 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여 그렇죠.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5년 전에 아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이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 이 사람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연명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 어떻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긴 책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왕의 연대기 책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5년 전 기록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록 가운데 5년 전 기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이걸 읽다가 아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는데 모르드게에게 국가가 아니면 왕이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왕이 만일에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하여튼 뭐 모르드게 뭐 관직을 하나 줬거나 그러면 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예, 5년간 감추어졌던 그런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여기가 시작이 되면서 왕이 잠을 잘 수 없어서 그걸 읽게 했더니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5년 전에 상을 줬으면 유대인들은 다 전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일이 일어나야 될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875년인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처칠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처칠이 영국을 구했는데 처칠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확한 때 하나님이 그를 1945년 이 땅에 데려오고 1945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온 국민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할 때 이승만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돌려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확한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때 오시냐? 오셔야 할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무 때나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 오셔야 할 때 성령님도 사도행전 2장 1절 가서 보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될 그 일, 그 일을 이루셔야 할 때가 충만히 찼을 때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귀하게 한 이번의 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서 근데 흐지부지 뭐가 이게 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비상계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선관위 가서 선거자료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고 혹시 사람들이 다칠까 봐 국회에서. 그래서 소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하만과 신하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갖고 그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가장 왕이 가장 존귀하게 하는 신하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기뻐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할 거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라는 경우에는 하만이 와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렇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런 일을 이런 명령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 보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이제 왕의 말을 타고 영광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한테 너가 가서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그리고 말을 끌고 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왕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왕이 이같이 행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과 그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50큐빈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50큐빈 높이면 20m입니다. 그러니까 7층, 8층 아파트 정도 그런 높이에 그런 이걸 달아갖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수치당하고 죽는 걸 보게 하려고 이거를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7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또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나와 우리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육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여자나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렇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야? 이 사람입니다. 왕하고 하만밖에 없잖아요. 둘이 지금 초대를 받아 왔는데 왕이 우락부락 해갖고 그래, 울그락부락 해갖고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을 꾸면서 내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악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해서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달려서 그래서 매달려 죽는 일이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이미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이후에 8장에서 9장에서는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건 바꿀 수 없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을 지금 왕이 또 이제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방어할 그런 권리를 얻고 그리고 원수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그런 내용이 에스더 9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모르드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반전이 생겨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완전히 좌절이 되고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을 본인들이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유대인들 도와야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유대인들 도와야지 큰일 나겠구나.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집에서 위대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두루 모든 지방에 퍼졌으니 이는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위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반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가족이 일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여기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만의 열 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며 칙령을 수사를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열 아들을 역시 똑같이 교수대에 매다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반전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 이번에 대통령 계엄 선포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선관위 부정선거 이번에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 종북주사파 때문에 국가가 지금 멸절될 그런 위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이번 기회에 척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종북 주사파로 인한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영광받는 이와 같은 반전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해서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반전 드라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에게도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고 여기 가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상상해 볼 수도 없던 그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온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근데 갑자기 반전 드라마가 생기더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세요. 자기가 세울 자를 세우고 패할 자를 패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기에서 아만의 음모는 인간의 놀라운 그런 계획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왜? 의인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거예요. 하만은 왕 앞에서 자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를 멸망시키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 본인이 교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악한 의도예요. 본인이 거기에 달리잖아요. 본인의 자식들이다 거기에 달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로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주권적인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주공간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그것이 180도 역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주사파들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미워해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실 거다. 의인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나타나지 않고 모르드게가 나타나지 않고 쭉 기도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누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쓰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게 이때를 위함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와 우리 사랑 침례 교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가 이때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게 우리 사랑 침례 교회 21세기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구국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응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악은 반드시 스스로 멸망한다. 스스로 멸망해요. 하만의 교만, 악한 음모는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잠언 16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망에 앞서 하만처럼 멸망에 앞서 교만해갖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고, 그래서 이번 모든 일의 주범 누구예요?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주사파인데 이번 사태가 급반전되면서 반드시 이들의 멸망이 오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발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무섭고 왕 앞에 잘못 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모르드개가 요구했고,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뗀 거지 무슨 뭐 여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에스더가 믿음으로 발을 뗀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 민족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가 이기는 그런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잠언 24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진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악한 자들, 그 반대편에 있는 이런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진다. 1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나. 19절에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사악한 자들의 등잔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로 인해 어떻게 해요?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종북 주사받을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결코 보상이 없고 사악한 자들의 등잔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에스더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주권적인 섭리, 역사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렇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우리가 사단 침략에 모여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이런 거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극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국의 일념으로 자기 몸을 바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주변에서 그를 돕는 그 동료들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님 주신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시간이 나는 대로 눈 뜨고 있으면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반전 드라마로 쓰여져서 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